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진행을 맡은 로이스 전도사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일 경우에는 자녀들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렇게 가족, 자녀는 너무도 소중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쉽습니다. 서로 조금 멀어진 가족, 자녀들이 있다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 양을 먹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귀한 두 분,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또 아직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지내기 아주 좋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 여름이 아주 더웠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가장 덥다고 느꼈던 여름이었거든요. 이은혜 집사님 얘기처럼 요즘은 지내기 아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날씨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때인 것 같은데요. 이수인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 동안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가까운 곳에 나들이도 다녀왔습니다.
네, 이수인 자매님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군요. 모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도 하고 모처럼 여유 있게 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은혜 집사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아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요.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삭에게도 효력이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이지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도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들도 점점 불어나게 하셨어요.
또 이삭이 블렛의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우물을 팠잖아요. 그때마다 우물에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이나 가나안 지역은 물이 쉽게 나오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사람이나 가축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파는 일이 중요했는데요.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이 물이 나오는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들었던 이삭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삭은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는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고 시켰어요.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예비해 두신 리브가를 데리고 왔지요.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의 곡식을 거두었답니다. 그걸 시작으로 이삭은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삭에게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답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신들의 땅을 떠나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이 나라를 떠나라.
어쩔 수 없이 이삭은 그 땅을 떠나 그랄 걸작에 장막을 치고 새로운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삭의 종들과 다툼을 벌였어요.
내가 파놓은 이 우물은 원래 우리 것이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을 두고 또 다른 곳에 새로운 우물을 팠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또다시 쫓아와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이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우겼어요.
우물을 파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우물을 팠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넓은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부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이삭 너와 함께 있을 거란다. 이삭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야.
이삭은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답니다.
네, 이삭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정리하며 나누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으시니까 이야기가 마음에 더 와닿으시지요? 이야기를 잘 기억했다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럼 지난주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이수인 자매님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이제 한 구절씩 읽겠는데요. 북조선 신자분들도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혹시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야곱은 지난주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이삭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야곱은 그중 작은 아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야곱의 조상들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넣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족보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면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것이 너무도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곳은 베델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작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네요. 그렇다면 큰아들 에서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나요?
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 야곱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야곱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간절한 기도 끝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이랍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나중에 나온 아이는 먼저 나온 아이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있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아들인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을 가진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에서는 배가 몹시 고픈 상태였죠. 에서가 말했어요.
야곱, 내가 만든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사냥을 다녀와서 그런지 배가 많이 고프거든.
그러자 동생 야곱이 말했어요.
형님, 그렇다면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그럼 죽을 드릴게요.
에서는 배가 고픈데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인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팔고 죽을 먹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을 때였어요.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도 가로챘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결심했어요.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진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을 가는 길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야곱,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란다.
꿈에서 깬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라반 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야곱은 가족을 먼저 출발시키고 혼자 얍복강 부근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지요.
함께 씨름을 하던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서 그 사람의 축복을 받아내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도 얻었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이랍니다.
네, 야곱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 관한 말씀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 관한 것보다 내용이 더 많고 깁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던 것 같아요.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으로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부터가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 기간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에서의 맏아들의 권리와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은 것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야곱의 방법이 옳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야곱이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도 축복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형의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고 형이 받을 축복도 가로채는 바람에 모진 고생을 하거든요. 이야기해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다고 했죠.
네, 그곳에서 결혼도 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속임수로 따지자면 야곱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품삯도 여러 번 속이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야곱을 속여서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시키기도 했거든요.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이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야곱의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간절한 기도 끝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이랍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나중에 나온 아이는 먼저 나온 아이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지요.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아들인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을 가진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에서는 배가 몹시 고픈 상태였지요. 에서가 말했어요.
야곱, 내가 만든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사냥을 다녀와서 그런지 배가 많이 고프거든.
그러자 동생 야곱이 말했어요.
형님, 그렇다면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그럼 죽을 드릴게요.
에서는 배가 고픈데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인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팔고 죽을 먹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을 때였어요.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도 가로챘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뺏어간 야곱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결심했어요.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진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을 가는 길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지요.
야곱,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란다.
꿈에서 깬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라반 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야곱은 가족을 먼저 출발시키고 혼자 얍복강 부근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지요.
함께 씨름을 하던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서 그 사람의 축복을 받아내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얻었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이랍니다.
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한 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내가 야곱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끝까지 받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말씀을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북조선 신자 형제 자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 우리 지수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하죠.
오락 좋아하세요?
네.
와.
네.
근데 혹시나 운동이나 오락하면서 큰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다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컴퓨터 컴퓨터로 이제 실제 사람들이 막 배낭배고 싸우는 것처럼 이제 총 들고 싸우는 게임이 있어요.
아, 네.
그런 오락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최고 등급을 찍었었어요.
네. 박수. 와. 네. 그, 게임을 잘하시나 봐요.
제가 네, 좀 잘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 우리 사무 형제님은요?
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 죽이는 거 해도 되나요?
어디까지나 오락이니까.
네, 네. 아무 오락이. 네. 네, 저는요. 그 게임 생각 그 운동 생각하면 축구가 생각나는데요. 예, 이겼을 때보다 졌을 때가 더 많은데 하지만 한번 이겼을 때 그 성취감과 그 아. 내가 골을 넣었을 때 그 행복감과 그 와 말로 형용 못할 그 무언가가 몰려오는 게 있습니다.
북조선의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해요?
저희 북조선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자 축구 선수들을 배우 남자 축구할 때면 우리가 다 욕을 해가지고요.
네. 그렇구요.
거긴 여자 축구가.
네, 여자 맞아요. 누구요? 네.
근데 막 그렇게 네,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승리와 새 생명 주신 예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바라만 보아도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위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구원의 일을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에게 행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북조선 동포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과 능력이 됨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북조선 신자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자나깨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신방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8절부터 16절 사무엘 형제님 지수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길을 가는데 남대없이 이렇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길을 가로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을 막고 전쟁을 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엄청 말랐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배고파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셔서 배를 채우게 하셨고요. 이렇게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네요. 이제 좀 살만하다 하니까 일어난 일이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적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지만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자꾸만 생겨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참 인생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참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인생의 굴곡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북조선 뭐 신자님들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다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단맛이야 우리가 보면 좋지만 쓴맛을 보게 될 때는 참 힘들고 두렵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꺾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써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티는데 공격이 계속되면 결국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나무를 도끼로 자꾸 때리면 결국에는 큰 나무도 무너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가 자꾸 생기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결국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두 분의 그 대화 속에 깊은 고백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나라가 전쟁하자고 그런 거죠.
아, 오늘 아말렉이 나타나서 그냥 공격을 하는 거군요. 이렇게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만하자 그랬다고 그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저쪽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만하자고 말로 설득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 우리 시대에도 전쟁이 있을까 싶은데도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작정하고 달려들고 전쟁하러 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에게는 첫 번째 전쟁이겠네요. 첫 전쟁인데 아말렉이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니 이스라엘이 정말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평소에 여기랑도 싸우고 저기랑도 싸웠으면 이번에도 어떻게 싸워보겠지만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가지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그걸로 즐거워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전쟁을 하자 그러면 많이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결론에서 보듯이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여기서 본문에서 여호와 닛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맞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승리를 기념하고자 전승비 같은 것을 세우잖아요.
아, 그래서 승리하면 돌에다가 싸워서 이겼다 이런 것을 새겨서 이스라엘의 자자손손이 기억하게 하는 거군요.
네, 그래요.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닛시였군요.
그렇죠. 원래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인데요. 깃발은 군대의 깃발을 의미해요. 군대에서 이 깃발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는데요. 적을 공격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상대 군대의 깃발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외치고 환호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를 이길 상대가 없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겠네요.
와, 우리 지수자매님이 중요한 발견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깃발 되시니 우리는 어느 곳에서는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백전백승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론을 안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잖아요. 승리할 거라는 결론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 싸움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결론을 안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이기하실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닛시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 북초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은 닛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신앙생활 중에도 위기는 온다. 신앙생활 중에도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른다고 해도 위기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이시죠.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로 건너갈 때 그곳에 거센 풍랑이 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쵸.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풍랑 맞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들이닥쳤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위기는 온다고 얘기하면 아유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도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괜찮아야지 위기가 도오면 뭐 어떻게 할까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울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을 안 믿을 때보다 신앙생활하면 더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 내 밑에 있었는데 네가 감히 나를 버리고 배신해 도망을 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탄이 더 공격을 해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목사님 저는 무서워요. 그냥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갈래요. 나 세상으로 나갈래요.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으로 나가면 잠시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잠시 편한 길을 택했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면 완전히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게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더욱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위기가 오면 그래, 이 사단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와, 이게 정신 차리자. 더 정신 차리자. 그래야 합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어주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되 조금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위기를 만나더라도 결국엔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 지수자매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 중에도 위기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나갈 때 부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거. 날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쟁에서 보니까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전쟁의 선봉에 누가 서 있었나요?
여호수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 서 있었어요.
당시에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20세 이상 남자들 좀 나와봐. 좀 싸움 잘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나와봐라 해서 싸운 거예요.
좀 군대라 보기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군대가 만들어졌군요. 그렇다면 무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죠. 정확하게 무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놀랄만한 무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네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군인의 수가 많으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전쟁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산 위에 오른 모세가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다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요.
느비딤 산은 높지 않은 산이에요. 건물 한 4층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 정도면 돌을 던지면 맞을 수 있는 그런 위치네요.
아, 쓰기 던져야겠는데. 네, 아.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밑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막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들고 있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고, 우리 편이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걸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마다 보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기를 쓰고 계속해서 손을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모세도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손이 자꾸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달려가서 그 두 사람이 모세 양옆에서 팔을 이렇게 붙잡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아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돕는 자가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상대가 우리보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가 이긴다는 말씀인 거네요.
아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누가 봐도 100%, 99.9% 골리앗이 이긴다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아멘. 다윗은 네. 하나님이 돕는 자였기 때문에 이긴 거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무엘 형제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누굴 도울 것 같으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도우실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군요.
아니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가 멈추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자녀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이 마귀 사탄의 권세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도 달려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마귀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다 쌓아놓으면 잘 될 거라고 갖고 내가 무언가 이것도 준비해놓고 저것도 준비하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 기억하시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모세와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북조선 신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우리 지수자매님부터 나눠줄래요?
네. 저는 오늘 진짜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큰 깨달음이요?
네. 목사님 말씀 중에 있어요. 신앙생활 중에도 위기는 온다. 네. 그러니까 시련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뭐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 이게 다 사탄이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를 질투해서 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그거를 자꾸 하나님 탓을 하고 오히려 기도는 더 안 하면서, 네,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손을 붙잡았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부터 아 이게 사탄이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우, 너무 중요한 큰 깨달음이 우리한테도 너무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잘 믿더라도 이렇게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꽉 붙들려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네. 사무엘 형제님.
네, 저는 전쟁 영화도 좋아하거든요. 오. 그 북조선에 있을 때 삼국지. 그 엄청 길잖아요.
우와. 네,
그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초나라, 위나라 이제 다 알거든요. 위초고 해가지고 네. 유비, 간호, 장비, 뭐 그다음에 이제 마초,
제갈량, 네,
제갈량 그다음에 뭐 사마위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볼 때마다 항상 신기했던 게 깃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그냥 깃발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깃발 아니, 많죠.
싸우러 나가는데 깃발 부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쟁할 때 보면 상대방의 깃발 색을 보고 사람을 죽이거든요. 과연 내가 세상에서 이런 핍박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가는 거는 과연 내가 들고 있는 깃발이 진짜 하나님의 깃발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올바른 깃발을 당당하게 들고 살아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아.
그걸 내 삶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 근데 깃발을 들고 나가면 당연히 창과 화살이 날아올 수밖에 없죠. 그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죽으려가지고 나한테 힘이 없으니까 깃발 버리고 도망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뭔가 좀 당당하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와.
한번 나아가보자. 와. 하나님이 싸워주신 나의 뒤에 대군이 있다.
아멘.
천군 천사가 있고 또 크신 하나님이 있다.
와.
라는 생각으로 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멋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와. 네. 와, 너무 멋진 고백이었어요. 아니 그 깃발이 너무 네. 중요한데 어떤 깃발을 드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그렇죠.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꼭 이 세상의 깃발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깃발 드시는 우리 믿음의 신자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하여서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또 위기와 고난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자신의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북조선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파서 눈물 흘리는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과 주의 역사로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자매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깃발 니시의 깃발 들므로 말미암아 또한 대적들로 하여금 이 깃발을 빼앗기지 않은 말미암아 주님 앞에 승리하는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언제든 큰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대적들을 대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승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지수 자매 우리 사무엘 형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